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시즈오카 현 시즈오카시에서 납치 문제를 생각하는 국민 모임 인 시즈오카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국민 모임은 정부 납치 문제 대책 본부와 시즈오카 현, 시즈오카 시, 그리고 시즈오카 현 의원연맹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서 당일에는 주최자 인사와 강연뿐만 아니라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종자 가족들의 호소도 있었으며 실종자 모치즈키 아키라 씨의 형, 모치즈키 히로노리 씨도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그 모치즈키 히로노리 씨의 발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즈오카 현 북부에 있는 하이바라군 호카와네초 센즈에서 태어났습니다. 혼카와네초 센즈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아버지와 형님 모두 공무원이었고 네 형제였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셋째 동생인 아키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하였고 동생은 먼저 치바현 이치카와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담이 4장 반짜리 좁은 방에서 둘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부엌과 화장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서는 너네가 대학에 다닐 거면 둘이서 일해서 학비에 보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동생은 정말 착하게도 형, 내가 신문 배달을 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신문 소년이라는 제도가 있어 신문 배달을 하면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1년 뒤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중화요리점 견습공으로 일하며 동생과 함께 그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그 시절은 왜남 전쟁 문제 등으로 학생 운동이 활발한 시기였습니다. 동생의 친구들이 좁은 방에 모여 사회 문제와 정치 문제를 놓고 밤새 토론을 하곤 했습니다. 동생은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신문을 돌렸고 저도 대학 수업이 끝난 후 밤 10시까지 식당 일을 하며 힘들게 생활해 왔습니다. 아키라는 참으로 심성이 고운 동생이었습니다. 신문을 배달하다 만난 불황자를 갱생시키겠다며 신문 배달 일을 소개해주고 목욕탕에도 데려갔을 정도였습니다. 비록 그 사람은 열흘도 안 되어 사라져버렸지만 말입니다. 또 어느 날은 하네다 공항에 가서 외국인을 데려오더니, 형, 오늘 하루는 이 방에서 일본말을 쓰면 안 돼. 영어 공부를 해야 하거든. 이라며 배움에도 아주 열성적이었습니다. 동생과 따로 살게 된 후 대학 졸업반이 된 동생은 취업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집하연 감옥아와로 시집간 누님네 집에 찾아가 상담도 하고 저에게도, 형,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며 자주 물어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50년 넘게 그날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키라, 여행을 한번 떠나보는 건 어떻겠니? 전국을 돌며 여러 일을 겪어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렴. 제 말에 동생은, 형,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라고 대답하면서 다음날 아침 떠났습니다. 한 달 뒤 동생이 살던 아파트 옆집에 살던 사촌으로부터, 동생이 집을 나갔어. 책상 위에 편지가 한 장 있어. 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편지에는, 생각할 바가 있어 잠시 여행을 떠납니다. 내 짐은 형님네 집에 맡겨주시고 나에게 오는 편지는 고향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부모님께 연락을 했고 부모님께서는 금방 돌아올 거라 믿으셨지만 1년이 지나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다급해져 대학 명부를 빌려 동생의 친구들 50여 명에게, 만약 우리 아들이 다녀갔다면 어떠한 작은 정보라도 좋으니 연락 바란다 라고 쓴 편지를 보내 동생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두세 통의 답장이 왔지만 평소처럼 들러서 술 한잔하고 아침에 떠났다.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렇게 50여 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며 술로 시름을 달래다 2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버텨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내도 올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도련님께서 결국 안 돌아왔네요. 2층 방 비워두었으니 돌아오면 꼭 잘 보살펴 주세요. 라고 말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시즈오카현 관광협회의 회원으로 전국의 백화점에서 시즈오카산의 새우와 멸치를 팔면서 요리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에서 큐슈까지 전국을 돌면서 일이 끝나면 거리로 나가 혹시나 동생이 있지 않을까 하고 20년 넘게 찾아 헤매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 당국에서는 동생이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가슴 찢어지는 고통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습니다. 납치 피해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히 빌며 오늘의 이 호소가 북조선에도 꼭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자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조선의 텔레비전에서는 봄철 영농 사업을 제철에 성과적으로 끝내기 위한 총동원 호소가 매일과 같이 방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시기는 학생, 군인 등 총동원되어 휴식도 뒤로 미룬 채 농사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휴식 문화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매해 4월 29일부터 5월 초에 이르는 기간에 여러 축일과 공휴일이 연이어 이어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 이상 10일 가까이 이어지는 장기 휴식으로 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시기를 골든 위크, 즉 황금 주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북조선에서 생활하던 시절 일요일과 몇 개의 국가 기념일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휴식일이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정착한 초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각종 주일까지 포함하여 휴식일이 비교적 많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공휴일을 국민의 축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는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그 1조에는 다음과 같이 밝혀져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요구하는 일본 국민은 아름다운 풍습을 키워가고 보다 더 좋은 사회와 풍요로운 생활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이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며 또는 기념하는 날을 정하고 이것을 국민의 축일로 한다. 저는 이 조항을 처음 읽었을 때 특히 더 좋은 사회와 풍요로운 생활을 이룩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함께 경축하고 감사한다는 표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각자의 생활과 대비해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놀라워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회사원들의 휴식 제도는 직장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여름 휴가와 연말 연시 휴식을 포함하면 연간 약 121일 정도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1년 365일 가운데 약 3분의 1이 휴식일로 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처음 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는 쉽게 믿기 어려운 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일본에 이처럼 많은 휴식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로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이러한 휴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제가 본 일본 사회에서는 휴식일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의 관광지나 명승지를 찾거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 속에서도 이번 휴식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관광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한되어 있던 생활과는 매우 다른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 황금주간 기간에 저희 가족은 북조선 출신 지인 가족과 함께 도쿄에서 가까운 관광지인 가마쿠라를 찾았습니다. 가마쿠라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한면이 바다와 이어진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기후가 온화하고 풍경이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곳은 약 800년의 역사를 가진 고도이며 12세기 말부터 약 150년 동안 일본 정치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19세기 말 철도가 개통되면서 도쿄와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온난한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인해 별장지와 주택지로 발전하였으며 이후 관광지로서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가마쿠라에는 중세기 유서 깊은 사찰들과 여러 문화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으며 근대적인 문화시설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고토쿠인에 있는 대불상입니다. 이 대불상은 7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 불교 예술을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마쿠라의 산과 공원은 수림이 울창하여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으며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풍경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하여 일본에서는 각지의 명승지마다 공원과 휴양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로와 철도, 숙박시설 등 관광을 위한 기반시설이 매우 잘 정비되어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누구나 이동의 자유를 가지고 차별 없이 이러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장기 휴식 기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의 여러 현안들이 원만히 해결되고 일본과 북조선 사이의 교류가 시작된다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조선 역시 많은 일본인에게 관심을 받는 관광지로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휴식 문화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로 드릴 나라에 일화 양극 정부는 제14차 일화 안전보장 대화를 한국 서울에서 개최를 좀 했었습니다. 이번 이런 안보 대화는 올해 1월 달에 이러한 스네회담에서 합의되었던 이전에 계속해왔던 극상급의 협의란 것은 대화를 좀 자강급의 좀 인상 좀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자강급의 대화한 것은 실현되도록 했었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외무성에서는 나코시 사무차가 방위성에서는 가토 방위 시민관이 참석하고 한국 쪽에서는 외교부의 박윤주 제일부의 자랑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이르희 자랑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른바 2 플러스 2의 형태로서 좀 했던 것인데 예, 돌아보면은 첫 번째 이러한 안보 대화, 안전보장 대화가 여러 개 되었던 것은 1998년 6월 달에 이었는데 예, 그때부터 그 대화의 급이인데 낮은 급이로서 좀 계속 유지를 좀 하면서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차관급까지 좀 올라갔던 것이 그러나 이런 것을 폭까지 올라갈 때 아직 좀 28년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은 역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역시 한국 쪽에서 소극적인 좀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1998년에는 그 당시에 오부치 내각 그리고 김대중 내각 그 양쪽이 좀 정부 사이에서는 역시 이러한 양국 사이에서도 안보 대화나 안보 협력이라는 것은 필요하다. 예, 21세기를 좀 마주하여 이런 것도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그런 공동인식이라는 것은 가지고 예, 합의가 되었던 것인데,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런 일환 안보 대화, 일환 안보 협력이라는 것은 예, 실용했을 때는 한국 측에서는 너무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근내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한국 내에서는 일본과 안보, 방위, 군사 이런 협력을 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어떤 그 반대라고 할까 거부감이 좀 많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역대 전부도 역시 이러한 그 국내 여론란 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간의 안보 협력 안보 대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른바 소극적인 대응부서 그렇기 때문에 자관급의 대화라는 것도 실현되지 않도록 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이 좀 정세가 많이 달라지고 한국 쪽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라는 것은 많이 좀 달라지고 많이 좀 심하게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조선이 지금은 한국, 일본을 직접 공격을 할 수 있는 핵무기 핵미사일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그 지난 30년 동안에 간대화 길로 나가고 있고 이러한 간대된 그런 군사력을 좀 배경으로 국제 질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좀 변경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제도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뭐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그런 것은 다 예, 위협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이 자기 힘에 대한 예, 한계선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너무 심각하게 의식을 하고, 지금은 특히 트럼프 정권이 이런 지역의 안전보장, 뭐 예를 들면 아시아 태평양, 인도, 파시픽 이런 식으로 좀 할 때는 이런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더 많은 책임 받고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그에 따라 미국이 점점 자기 책임이나 그런 것을 축소를 좀 하려고 한다고. 네, 이러한 그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원래 물론 그런 자세는 지금의 갑자기 나왔던 거 아니고 50년 전에 닉슨 공화당 정권하에서도 이러한 그 같은 미국의 힘의 한계를 의식해서 지역의 나라들의 많은 노력을 좀 요구하는 것은 있었지만 요사이 역시 그런 것은 너무 심하게 아시아 태평양의 나라들뿐만 아니라 그라파 네토 나토 그라파 나라들에게도 같이 하는 것은 역시 미국에 좀 힘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막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아무 환경이 너무 심하게 되고 미국의 힘이 너무 약화되고 있다면은 한국도 일본과 안보 협력 대화라는 것은 필요하다. 아마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요사이 일본에 대한 인식이 너무 추워졌기 때문에 지금도 잔여의 조사 한국 사람들의 좀 제1 인식에 관한 조사 내용이 컴퓨터를 좀 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아도 일본에 대한 의식은 한국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 것도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이번 이러한 안보 대화는 자강극에서 우리는 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 달 말, 그리고 다음 달에는 다카이치 존리하고, 그 다음에, 고이즈미 파운이선도, 반산도 한국으로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그런 이런 안보 협의 안보 대화가 실현되고 협력에 관한 서로의 좀 인식도 어떻게 일치할까라는 것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